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많은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한국전 종전선언에 앞서 미국, 한국, 일본 안보에 대한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오는 15일부터 일본과 한국을 차례로 방문합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다시 호전적 태도를 강화하고 있다고 미국의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밝혔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10일 청문회에서 한국전 종전선언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여기서 잠깐 블링컨 장관의 발언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Foremost, we have to make sure that we are doing everything we can to advance. 블링컨 장관은 이날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한국전을 공식적으로 끝낼 시점이라고 보느냐는 앤디 김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먼저 무엇보다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맹국과 파트너들의 안보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분명히 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미국, 한국, 일본의 안보에 대한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한 이 국무장관의 내용, 이것이 무슨 뜻인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윤 기자가 어떻게 보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이 블링컨 장관의 이 종전선언에 대한 짧은 대답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인데요. 하지만 한국 정부 그리고 전임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종전선언에 대한 인식이나 접근과는 좀 차이가 나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이 한국 정부는 지금도 이 한국전쟁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으로 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전쟁이 끝난 지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종전선언을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의 출발점, 입구로 삼는 게 어떻겠느냐. 이를 통해서 이 북한의 종전선언과 관련한 주장을 수용하는 측면이 있고 또 비핵화 협상에서 긍정적 작용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또 전임 트럼프 대통령도 한때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인 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회담에서 선언에 서명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블링컨 장관의 이번 발언은 사실 그런 한국 정부나 또는 전임 트럼프 행정부의 그 종전선언에 대한 발언과는 좀 톤이 많이 다릅니다. 이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의 안보에 대한 평가와 연계해서 발언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이 말은 종전선언이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니다. 북한의 핵 위협이 지속되는 한은 신중히 접근해야 할 사안이다. 이런 점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한 가지 또 좀 여기서 얘기해야 될 것은 이 앤디 김 의원이 하원의원이 한국계인데요. 예. 앤디 김 의원이 블링컨 장관한테 외교위에서 물었을 때 블링컨 장관의 답변이 이렇게 나온 것과는 조금 차이가 나는 답변이 에이브람스 주한 미군 사령관에게서 또 나왔는데요. 에이브람스 사령관은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이번에도 앤디 김 의원이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예.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하는 것이 군사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에이브람스 사령관은 직접적인 우려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종전선언을 하는데 그러면서 덧붙인 예. 것은 그 비핵화 협상의 어떤 큰 전략의 틀 안에서 종전선언을 하는 것이라면 우리 군사적으로는 우려할 점은 없다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다른 그 기류도 좀 느껴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한국 외교부는 블링컨 장관의 발언이 이 어떤 특정 이슈에 대해서 예단하지 않고 이 동맹국의 입장을 충분히 듣고 종전선언에 대해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블링컨 국무장관은 대북 정책 검토와 관련해서는 외교뿐만 아니라 북한을 압박할 부분이 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그렇다면은 뭐 과거와는 다른 뭐 새로운 압박 수단을 찾는다는 것인지 최 기자가 좀이 부분 말씀 좀 해주실래요?
네, 말씀하신 대로 블링컨 국무장관이 그 하원 청문회에서 현재 진행 중인 그 대북 정책 재검토 관련해서 비핵화를 진전시킬 수 있는 외교뿐만 아니라 북한을 압박할 부분도 살펴보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은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보다는 그 외교에서 흔히 말하는 당근과 채찍을 모두 검토하고 있다. 이런 뜻으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외교, 당근이라는 것은 이제 말 그대로 북한과 이제 외교나 그 협상을 통해서 비핵화를 진전시킬 때 이제 주는 주고받기 또는 주고받을 쪽에 어떤 뭐 인센티브를 주느냐 이런 얘기인데요. 아시겠지만 과거 그 미국은 그 1994년 그 미국 제네바 합의를 할 때는 북한의 그 이제 핵동결을 대가로 이제 경수로 두기를 줬고요. 또 트럼프 행정부 때는 그 정상회담 또 대규모 그 군사훈련 중단 이런 그 당근 일종의 그 인센티브를 사용을 했는데 이런 것도 뭐 검토하고 있다 뭐 이런 뜻으로 볼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압박이나 이제 채찍 부분이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이제 북한의 비핵화가 이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북한이 벌써 이미 6번이나 핵실험을 했고 미사일, 핵무기 이런 거를 만들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당근뿐만 아니라 채찍 이것을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여러 그 강압적인 수단을 이제 동원한다 이런 얘기인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그 제일 그 대표적인 수단이 이제 역시 그 대북제재죠. 그래서 대북제재 외에 북한의 이제 사이버 공격 또 인권 문제도 뭐 제재만큼은 아니지만 북한의 그 압박할 수 있는 수단 중에 그 하나고요. 또 하나 지금 그 제재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그 서해 또 동중국해에서 북한이 그 석유를 그 밀반입하거나 또 석탄을 몰래 밀수출하는 이런 것이 이제 문제고 또 중국이 이를 이제 방관하는 듯한 나는 모르는 일이다 이런 게 하고 있는 건데요. 저희가 가끔 보도해 드렸습니다만 이제 미국 일본도 이를 적발을 해도 사진만 찍고 이걸 안보리에 보고만 하고 있을 뿐이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이제 압박을 더 가한다 이렇게 보면은 마치 그 경찰 교통경찰이 불법 위반 행위를 발견하면은 이걸 적발을 해서 그 어떤 딱지를 띈다든가 벌금을 매긴다든가 하는 식으로 이것을 좀더그 강제할 수 있는 그러니까 북한의 불법 밀수 밀반입 이런 거를 강제하는 이런 거를 검토하지 않냐 이런 그 관측도 일부 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동맹 복원과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 자, 이 한일 관계가 과연 이게 쉽게 개선이 될수 있을는지, 뭐 이거는 누구나 다뭐 갖는 뭐 의문 아닐까요? 윤 기자 어떻게 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 한일 관계의 그 지금 현재 긴장과 갈등, 그 대립 상황은 뿌리가 깊은 그 역사적인 과거사 문제가 그 근원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보는 전문가들은 거의 없습니다. 이번에도 이 종군 위안부 문제를 둘러싸고 그두 나라의 갈등이 촉발된 것이었는데요. 이것이 사실은 그 한국의 현 문재인 정부 때 처음 생긴 것도 아니고 이것은 역사적인 연원이 굉장히 긴 사안입니다. 그리고 이 종군 위안부 문제를 놓고도 두 나라는 지금 상당히 입장 차이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특히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그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해서도 강조점을 두고 있고 또 이를 통해서 미국, 한국, 일본 세 나라의 삼각공조, 삼각협력을 강조하고 있는 것도 분명한 현상입니다. 특히나 미국의 입장에서는 대외정책의 핵심이 지금 중국과의 대립과 경쟁 국면에서 어떻게 중국에 효과적으로 맞서느냐,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의 가장 한 중요한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로 미국과 한국, 일본 이렇게 세 나라가 중국에 맞서서 공조하고 협력하는 이런 것들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미국의 이런 구상은 비단 미한일 삼각협력뿐만 아니라 사실은 일본, 호주, 인도랑 같이 추진하고 있는 일종의 안보 협력체라고 할까요? 쿼드를 통해서도 지금 분명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의 말하자면 그 강조점은 분명하고요. 또 사실 한국과 일본 두 나라도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나라가 사실 하루속히 갈등을 벗어나고 대북 문제에 있어서도 협력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합니다. 그렇지만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역시 뿌리 깊은 이 과거사 문제를 이렇게 단기간에 매듭짓기는 어려운 일이다. 이런 것들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고요. 이 부분은 미국의 말하자면 노력과 더불어서 어느 정도 진전을 이룰지 좀 지켜봐야 될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한편 미 국무부는 바이든 행정부의 새 대북 정책은 이전 행정부들과 매우 다를 것이다. 이 내용을 뭐 거듭 밝혔습니다. 여기서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의 말을 잠깐 들어보죠.
Well, when it comes to North Korea broadly, what I would say is that, and we have spoken about this before, is that we will adopt, a new approach.
프라이스 대변인은 9일 정례 브리핑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 상황과 관련해 북한과 관련해 광범위하게 말하자면 미국은 새로운 접근법, 근본적으로 미국과 우리의 동맹을 안전하게 할수 있는 접근법을 택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전임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뭐 이런 발언에서 나온 것들을 생각해 보면, 바이든 행정부는 그럼 어떻게 나가려고 하는 것인지, 그 부분을 한번 좀 진단을 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누가 말씀해 주실까요?
네, 한마디로 이제 그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이제 정상회담을 통해서 핵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인데요. 이날 국무부 브리핑에서도 이에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프라이스 대변인이 직답을 피하고 지금 들으신 대로 그 새로운 그 대북 정책이 이제 과거와 다르다. 그리고 미국과 동맹의 그 안보를 우리는 굉장히 중시한다. 이런 그 언급을 하는 선에서 그냥 넘어가고 말았는데요. 그동안 그 바이든 대통령의 그 언급을 보면 바이든 행정부 또 바이든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안 한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지난번 그 대선 토론에서도 보면 이에 대한 질문이 나왔을 적에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이 핵 능력을 감축할 때 정상회담을 할수 있다,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 저희가 이제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다만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처럼 미북 정상회담을 그한건 위주로 또는 보여주기식으로 이제 하지 않겠다 이런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또 일종의 그 언론에서 자주 얘기하는 대로 바텀업, 그러니까 실무 고위급 회담을 먼저 하고 여기에서 북한이 핵 능력을 감축하거나 비핵화가 확실히 된다 이런 것이 분명해지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그때는 이제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하고 이미 마련된 비핵화 합의, 뭐 미북 관계 개선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서명할 수 있다 이런 의지로 제게 읽히고 있고요. 또 하나는 문제는 이제 미국의 그 정치적 문제가 있습니다. 미 국내 정치적 문제인데요. 지금 그 저희가 매일 보도해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바이든 대통령,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치적 유산 이런 것을 그 상당히 지우고 그 정반대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나도 그 김정은 위원장하고 정상회담을 해서 비핵화를 하겠다 이런 이제 발표를 한다든가 이런 일을 추진을 한다면 미국민들 사이에서 바이든 대통령도 그러면 전임 트럼프 대통령과 다를 게 없지 않느냐 이런 일종의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네. 그 바이든 대통령의 원래 스타일도 그렇고 또 하나는 이런 국내 정치적으로 이런 비판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배제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그 조심스럽게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제2의 전략적 인내, 그러니까 과거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그런 정책을 펼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는데요. 이게 얼마나 뭐 시리어스하게 나오고 있는 얘기인가요?
그런 그 분석이라 그럴까요? 시각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이 여기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을 보면 사실 전략적 인내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상상하거나 관측하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라는 이런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는데요. 예. 프라이스 대변인은요, 그 앞서 최연기 기자가 얘기한 대로 새 그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이전 정부의 대북 정책들과는 크게 다를 것이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첫 번째는 원칙 있는 외교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경험이 많은 외교 관료들이 주도할 것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탑다운식으로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서 하는 게 아니라 경험 있는 실무진들이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대화를 하고 협상을 해나가면서 그 비핵화를 이뤄나가겠다는 그런 설명이고요. 또 중요한 것은 이 질문과 관련해서 미국도 북한도 상황이 변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방식은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016년의 방식, 이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방식 아닙니까? 접근법. 예. 1994년, 2000년의 대북접근법 이런 것들을 다 언급합니다. 이런 것들은 다 이제는 더 이상 유지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데요. 얘기를. 그렇다면은 트럼프 대통령식의 말하자면 탑다운식 대북 접근도 그렇고 오바마 행정부 시절의 전략적 인내도 그렇고 지금 미국도 북한도 상황이 변한 마당에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볼 수 있고요. 실제로 바이든 행정부에 이번에 이제 새로 참여한 전직 고위 관료들의 발언들을 보면 커트 캠벨 백악관의 말하자면 대북 그 중국 정책 조정관 아닙니까? 예. 이분이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꽤 큰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데요. 커트 캠벨 조정관은 북한에 대해서 초기에 어쨌든 외교적 그 노력과 관련한 메시지를 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국무부 대변인도 그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는 시급한 현안이고 그래서 매우 우선순위를 두고 다룰 것이다 라는 얘기를 이미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보면 오바마 행정부 당시에 전략적 인내 정책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는 적어도 지금 시점에서 그런 전문가들은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윤곽이 내달 중으로 나올 전망이라 로이터 통신이 10일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서 보도를 했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나 개연성이 있는 것일까요?
네, 뭐 진위 여부는 확인할 수 없지만 개연성은 꽤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내달 네. 중이면 이제 4월이란 얘긴데요. 4월에 예. 이제 그 대북 정책 재검토가 끝날 것이다 이런 얘긴데요. 이와 관련된 그 이를 뒷받침하는 여러 그 언급들이 있었습니다. 앞서 한국의 그 정의용 외교부 장관도 생각보다 빨리 그 대북 정책 재검토가 끝날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또 이수혁 주미 한국 대사도 비슷한 언급을 했기 때문에요. 4월 중에는 그 대북 정책 재검토가 끝날지 않겠냐 이런 관측 기대 이런 것이 많고요. 또 하나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한국의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이제 한 1년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써 지금 3월이나 됐기 때문에 여기서 몇 달을 더 끈다는 것은 한국 정부가 움직일 그 시간이 상당히 적어지죠. 너무 오래 끌게 되면은 그렇기 예. 때문에 한국도 바라고 일본도 빨리 가급적이면 그 핵협상을 재개해서 문제를 풀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또 미국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4월 중에는 일단 그 대북 정책이 끝나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그 시각이 많습니다. 다만 이것이 끝난다고 해서 바로 무슨 뭐 행동에 들어간다든가 또는 그 대북 정책 재검토에 어떤 그 세부적인 내용이 나온다든가 이러기는 힘들지 않겠냐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미국의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일본과 한국을 방문하는 소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오는 15일에서 18일까지 일본과 한국을 방문한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이 미국의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유럽보다 일본과 한국을 먼저 방문한다. 뭐 이것이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인지 윤 기자가 좀 말씀해 주실까요?
예, 사실 뭐 유럽을 국무장관이 취임하고 처음에 행선지로 택해야 된다라는 그런 원칙이나 관행이 있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예. 뭐 특별하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말하자면 대외 정책과 관련해서 두고 있는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앞서도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지금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정책에서의 핵심 관심사는 중국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대외정책의 핵심이 중국인 마당에 관련해서 바로 인근 영내 핵심 동맹 국가들과의 말하자면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굉장히 당연히 중요한 사안이고요. 바로 앞서도 잠깐 나왔지만 쿼드, 일본, 호주, 인도가 참여하는 쿼드를 미국 정부가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도 결국은 중국과의 대립 그리고 경쟁을 염두에 둔 일종의 안보 협력체 구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일본과 한국을 방문해서도 결국은 공식 브리핑에서도 중국 문제를 주요하게 다룰 것이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고요. 물론 북한 문제도 중요한 의제가 될 것은 분명하고요. 또 관련해서 미국 국무부는 브링컨 장관이 도쿄와 서울을 이렇게 방문하는 것은 동맹을 강화하고 인도태평양과 전 세계의 평화, 안보 그리고 번영을 촉진하는 협력을 강조하려는 미국의 약속을 재확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도태평양 평화 안보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지점은 결국은 중국에 대한 협력을 강조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블링컨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16일과 17일 모테키 토시미스 일본 외무상과 기시 노부다 방위성이 주최하는 미일 안보협의회에 참석을 하는데요. 뭐 여기서 중국 문제가 아무래도 중요하게 논의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그 바이든 행정부는 사실은 바이든 대통령은 앞선 그 전임자 그 트럼프 대통령의 거의 모든 이제 정책 이런 것을 이제 뒤집고 있지만 반대로 유일하게 뒤집지 않고 계속 강화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중국입니다. 네. 중국과 관련해서 주로 그 전임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많이 매겼죠. 그래서 미중 간의 그 무역 적자 문제를 관세를 통해서 해결을 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많이 보였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관세를 계속 유지하는 건 물론이고 여러 가지 그 다른 그 훨씬 그거보다는 정교한 그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무역 문제는 물론이고 인권 또 홍콩 또 남중국해 문제 또 그 중국의 여러 가지 행태 이런 것을 그 겨냥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그 정교한 그 대중국 그 전선을 구축하고 있고 또 쿼드도 요번에 오늘 12일 바로 그 정상회담을 합니다.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미국의 국무장관, 국방장관이 일본을 방문해서 그야말로 2 플러스 2 회의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서도 중국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그 입장을 설명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일본 또과의 그 여러 가지 그 중국에 대한 전략 이런 것을 의견을 교환하고 전략을 논의할 것으로 관측통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서 북한 문제는 어떤 맥락에서 논의가 될 수 있을까요?
예, 사실 북한 문제는 일본에서든 한국에서든 그 초점은 비핵화입니다. 북한의 비핵화인데요. 네. 일본에서의 논의는 그 한국에서와는 조금 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일본의 입장에서는 지금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대응 방안들을 상당히 그 강하게 말하자면 그 강조하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비핵화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북한을 어떻게 대화로 이끌고 또 이를 통해서 협상에서 진전을 이룰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그래서 그 대북정책 재검토의 내용과 관련한 어쨌든 깊이 있는 논의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것과는 조금 다르게 북한의 위협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두 나라가 공동으로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질 것이라는 관측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이어서 블링컨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17일 한국으로 이동해서 서울에서 정의용 한국 외교부 장관과 서욱 국방장관과 미한 외교 국방장관 회담 2 플러스 2에게 참석을 할 예정인데 네, 마무리 단계인 미국의 대북 정책도 여기서 논의를 하겠죠?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제 미국이 1월 20일 그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고 한 달 반 이상 이제 그 대북 정책을 그 재검토를 해왔고 지금 다음 달쯤이면은 이제 대북 정책이 검토가 끝날 것이다 이런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 지금 뭐 숫자로 굳이 말씀드리면 한 60-70%는 대강 그 검토가 끝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마 네. 이런 그 초안, 대북 정책 초안 이런 것을 갖고 이번에 국방장관이 서울을 방문하는 만큼 당연히 서울에 가서도 이 문제를 논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한국, 일본과 여러 얘기를 해왔고 자체적인 검토를 해왔는데 이런 것이 대강 우리의 생각인데 한국 그 당신 외무장관, 국방장관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이런 얘기를 갖고 그 논의를 할 거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역시 그 중국 문제 이것도 그 한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이제 타진을 해보고 또 하나 그 일정을 보면은 그 블링컨 국무장관이 한국 기자들과 무슨 그 화상 회의를 하는 이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블링컨 장관 입장으로서는 기자들과 이런 같은 그 언론인과의 접촉을 통해서 미국의 새로운 달라진 모습을 좀 그 설득을 하고 이런 게 있지 않겠냐 이런 관측도 있는데 좀 지켜봐야 될 그럴 대목입니다.
네, 한국은 종전선언을 고리로 해서 미국 대화제에게 핵활동 동결 그리고 제재 완화에 관심이 많은데요. 미국이 이런 그 한국의 입장을 뭐 얼마나 어느 정도나 수용을 할지 윤 기자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바로 사실 이 부분이 그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와 관련해서 핵심적인 관심사입니다. 지금 그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서 초미의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북한을 협상의 테이블로 다시 이끌어낼 것인가,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이 협상을 통해서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아니겠습니까? 네. 그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당연히 그런 고민은 여기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북한의 관심사 그리고 북한의 주장이 무엇인가 그리고 미국은 또 어떤 것을 북한에 대해서 바라고 있는가 여기에서 일정 정도 시작점에서 또는 중간 과정에서 그리고 마무리 단계에서 각각 어떤 카드들로서 이 협상을 원만하게 끌어갈 수 있는가. 그래서 최종 골이라고 할수 있는 비핵화, 북한의 비핵화에 이를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이 대북정책 재검토의 핵심이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이것이 한국에 말하자면 그 기대던 아니면 북한의 주장이던 종전선언도 그렇고, 또 핵활동 동결, 제재 문제, 이런 부분들이 다 종합적으로 고려되고 있을 겁니다. 당연히. 왜냐하면 이 부분들은 사실 어제 오늘 제기됐던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로의 입장들을 다 알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중요한 것은 결국 바이든 행정부가 여러 가지 이미 과거에 그 시도했던 또는 과거에 그 답, 말하자면 의견을 일치하기 어려웠던 사안들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을 할까? 그래서 여러 가지 놓여 있는 카드 중에서 어떤 대북 카드를 뽑아낼 것인가? 그래서 그걸 가지고 협상에 나설 것인가 하는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북한이 또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호응을 해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진행자께서 미국이 이런 것을 수용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만 미국의 고민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라고 보고요. 그
네네. 예.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가 그래서 관심을 끄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아까 얘기가 나온 이 쿼드, 이 반중국 전선을 만들고 있는데, 미국은 지금 한국의 참여를 바라고 있는지, 뭐 공식적으로 요청을 하는 무슨 그 뭐를 표명을 한 적이 있는지 이 부분 좀 알아볼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쿼드는 그 미국, 일본, 호주, 인도 이제 4개국의 일종의 그 협의체고요. 주로 성격은 이제 중국을 반대하는 일종의 반중 협의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미국이 아직 구체적으로 한국에 대해서 참여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밝힌 적은 없습니다. 다만 그동안의 여러 그 간접적인 언급이나 언론 보도를 보면 미국은 쿼드를 상당히 중시하고 있고 이것이 중국을 압박하는 그런 하나의 그 협의체로 그 구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일종의 그 언론 보도를 보면은 쿼드 플러스라는 얘기가 자주 나옵니다. 이것은 기존의 이제 4개국 외에 주로 다른 나라들을 여기에 관심 있는 다른 나라들을 이제 합류시키려는 그런 건데요. 주로 거론되는 나라들이 이제 한국, 베트남, 뉴질랜드, 아세안 국가 이런 나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나라들이 좀 관심을 해서 장차 이것이 아시아판 나토 같은 이런 게 되지 않겠냐 이런 관측도 있는데요. 실제로 그렇게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미국이 여러 가지 그 움직임을 볼때 한국의 참여를 바라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미국이 한국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구체적인 언급은 지금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입장이 참 난처한 나라가 한국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국은 지금 과연 어떤 입장일까요?
예, 사실 한국은 그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굉장히 그 말하자면 어려운 선택을 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이 협력하기보다는 경쟁하고 대립하는 상황에서는 더욱더 그런데요. 안보와 관련해서는 사실 미국의 상당 부분 의존을 하고 있고 반면에 경제적으로는 중국은 한국의 너무 큰 시장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또 수출에 경제를 전적으로 의존하는 그런 형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쉬운 선택이 아닌데요. 이 쿼드와 관련해서 한국 정부는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이미 입장을 원칙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요, 최근에 그 쿼드 참여에 대해서 묻는 질문에 투명하고 개방적이며 포용적이고 또 국제 규범을 준수한다면 어떤 지역 협력체와도 적극 협력할 수 있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바가 있고요. 이것을 조금 더 설명하는 맥락에서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지난 11일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입장을 밝힌 것은 특정 국가를 배척하거나 그들을 견제하기 위한 배타적 지역 구조는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입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알려진 대로 중국을 견제하고 중국과 경쟁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고 일종의 안보 협력체로서 쿼드를 구상하고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참여가. 예.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사실은 미국도 그 쿼드와 관련한 설명을 조금씩 달리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아시아에서 유럽의 그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와 같은 안보협력체 구상이라는 그 관측들이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말하자면 생각이 같은 나라들, 그러니까 민주주의 국가들과 협력하면서 코로나 문제라든지 기후변화 등 이런 공동의 관심사를 논의하는 모임이다. 이렇게 설명을 좀 달리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진행 중인 사안이다. 그리고 쿼드를 어떻게 그 정의하고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한국 정부의 참여 여부 또는 협력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는 관측 등들이 대부분입니다.
네. 자, 이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한국,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긴장이 고조되면은 북한 문제는 뭐 북한 핵 문제 푸는 게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최 기자가 보기에 지금 전망이 어떻습니까?
네, 상당히 그 어려운 문제인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중국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견지하느냐에 달렸다 이렇게 이제 그. 말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중국과 협력을 해서 지난번 유엔 안보리 결의안 때 협의한 대로 미국과 중국이 협력을 해서 북한을 비핵화시키자 이런 입장인데요.
예.
중국은 그동안 지금 미국과 상당한 긴장관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 중국이 미국과 긴장관계를 계속 격화가 되고 긴장이 한층 심해지면은 그래서 북한 문제도 이런 같은 긴장의 맥락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북한 핵 문제 상당히 해결하기가 어려워지는 거고요. 반대로 중국이 그게 아니고 비핵화는 중국도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의 그 긴장 맥락이 아니고 이것은 과거처럼 미국과 중국이 협력을 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보면은 좀 그것보다는 좀 해결의 그 가능성이 좀 커지는 건데요. 어느 쪽으로 갈지 이것은 그야말로 미국과 중국의 앞으로 드라마의 그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네. 좀 지켜봐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네. 오늘은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청문회 소식 그리고 미국의 국무 국방장관이 일본과 한국을 방문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VOA 방송입니다. 이소부화 중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있어요. 하루에 황금알을 하나씩 낳는 거위를 보면서 주인은 어느새 욕심이 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결국 거위배를 가르지만 뱃속엔 아무것도 없었고 더 이상 황금알도 얻지 못하게 돼요.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욕심이 들 때가 있어요. 일에 욕심이 생겨 밤새 몰두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반대로 너무 놀고 싶어 계속 놀 생각만 한다든지요. 그럴 땐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하루에 하나씩만 주어지는 황금알에 만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promises, promises, I'm all through with promises, promises now. I don't know how I got the nerve to walk out. If I shout, remember, I feel free. Now I can look at myself and be proud. I'm laughing. Promises, this is where those promises, promises end. I don't pretend that what was wrong can be right. Every night I'll sleep now, no more lies. Things that I promised myself fell apart, but I found my heart. Oh, promises, they're kind of promises.
안녕하세요. 주말마다 여러분과 함께 미국의 다양한 음악과 이야기들 나누는 시간. 그 시절 그 노래 심현지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는요. 지난 몇 주 동안 함께하고 있는 주인공이죠. 디온 워익의 Promises, Promises, 약속, 약속이라는 제목의 노래로 시작을 했어요. 보통 약속하면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지켜야 할 것들, 친구 사이의 약속, 아니면 뭐 사랑하는 가족과의 약속, 이런 것들이 떠오르는데요. 이 노래에서는 이 약속의 더 근본적인 의미를 가사로 표현하고 있어요. 약속이 끝나는 곳, 난 무엇이 잘못됐는지 옳은 척하지 않아. 약속, 약속, 기쁨과 희망, 사랑으로 이어질 거야 라는 가사로 이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진 뒤에 그 약속에 대한 마음을 노래한 것으로요. 지금은 아프고 힘든 마음이지만 이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그 약속은 다시 새로운 사랑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런 곡이었어요. 이 유쾌함과 우아함을 지닌 목소리라는 찬사를 받고 있는 디온 워익의 수많은 히트곡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 첫 곡 Promises, Promises에 이어서 들려드릴 곡은 이 소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제목의 This Girl's in Love with You라는 노래예요. 이 곡은 이후에 아레사 프랭클린, 뭐 쉬앤 힘 등 수많은 가수들이 편곡해서 부를 정도로 음악인들 사이에서 특히 또 많은 사랑을 받았던 그런 곡인데요. 미국 음악 차트 장르에서 리듬 앤 블루스 장르 부문의 대히트를 기록한 그런 곡입니다. 이 리듬 앤 블루스라는 장르는 1940년대에 생겨난 미국 대중음악의 한 장르로 이 미국 안에서 주로 흑인들이 불렀던 블루스와 가스펠 음악에 스윙이 더해지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1960년대 대표적인 흑인 여가수로서 이 리듬 앤 블루스 장르에서도 독보적인 가수로 인정을 받았던 이 디온 워익의 This Girl's in Love with You 듣고 얘기 이어갈게요.
You see this girl, this girl's some talk. They say
기온만의 깊은 목소리가 더해져서 아주 감미롭고 달콤한 사랑의 세레나데가 된 것 같은데요. 이 여자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래요, 난 사랑에 빠졌어요. 나는 내 방식대로 당신을 바라봅니다. 라는 가사의 This Girl's in Love with You였습니다. 그런데 디오는 이 노래의 대히트 이후로 꽤 오랜 시간 슬럼프에 빠지게 돼요. 위너 브라더스라는 레코드사로 이적도 해보지만 그곳에서는 싱글 앨범 하나를 발표한 뒤에 계약이 깨져버리는 그런 아픔을 겪기도 했는데요. 그 후로도 몇 개의 앨범을 발표했지만 그렇게 큰 성과를 얻지는 못합니다. 그러다가 만나게 되는 아리스타라는 레코드사를 통해서 그녀는 다시 한번 초창기 때의 인기를 회복하게 되는데요. 오랜만에 히트곡을 만나게 됩니다. 긴 시간 어두운 터널을 뚫고 찾아온 바로 그 노래, 데자뷰. 오랜 시간 꿈꿔왔던 사랑, 이미 오래전 어딘가에서 만났던 사람 같은 당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 그 순간이 이미 내 기억 속 어딘가에 있었던 일처럼 느껴진다라는 가사의 데자뷰. 디온 워윅에게 오랜만에 찾아온 명곡의 운명과도 비슷한 가사를 가진 곡인데요. 데자뷰 들려드리면서 그 시절 그 노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70년 넘게 화려한 가수 인생을 이어오고 있는 디온 워윅의 마지막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Hi, this is Jennifer Yu with English with you.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to boss someone around. To boss someone around입니다.
아웃 what it means to boss someone around. But first, we will listen to a conversation I had with Jason. Listen carefully. Growing up, my younger sister used to boss me around.
What? Your younger sister used to boss you around? But she is younger than you.
I know, but she loved doing that. 본문에서 제가 Growing up, my younger sister used to boss me around. 어렸을 때 내 여동생은 나한테 이것저것 시켰어. 라고 하자 제이슨이 웃으면서 What? 뭐라고? Your younger sister used to boss you around? 내 여동생이 되게 이래라 저래라 했다고? But she is younger than you. 걔는 너보다 어리잖아. 라고 하네요. 이어 제가 I know, but she loved doing that. 알아.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걸 좋아했어. 라고 답했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표현. To boss someone around. To boss someone around. 잘 알아두시고요. 그럼 다시 한번 대화를 들어보겠습니다. Growing up, my younger sister used to boss me around.
What? Your younger sister used to boss you around? But she is younger than you.
I know, but she loved doing that. Today's expression is boss, B-O-S-S, boss someone around, A-R-O-U-N-D, around, boss someone around, boss someone around. If you boss someone around, it means that you keep telling someone what to do, especially when you have no authority to do so. It basically means to give orders to someone in an unpleasant or forceful way. Boss someone around는 사장처럼 사람을 부리다, 쥐고 흔들다 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시할 권한도 없으면서 누군가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다 라는 뜻입니다.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쁘게 뭔가를 강제로 시키는 걸 말하는 거죠.
On the other hand, if you tell someone, don't boss me around, it means that you don't want to be told what to do.
오늘 본문에서 제가 자랄 때 여동생이 제게 이래라 저래라 했다고 했죠. 마치 윗사람처럼 말이죠.
Growing up, my younger sister used to boss me around
라고요. 그럼 예문을 통해 오늘 표현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Stop bossing me around
라고 하면 나한테 아무 지시도 하지 마 라는 뜻이 됩니다.
Here is another example. It's not a good idea to boss your colleagues around at work unless you are his or her boss.
라고 하면 직장에서 상사도 아니면서 다른 직원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해서는 안 돼 라는 뜻이 됩니다.
Now that you know what it means to boss someone around,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Growing up, my younger sister used to boss me around.
What? Your younger sister used to boss you around? But she is younger than you.
I know, but she loved doing that.
Let's review. If you boss someone around, it means that you keep telling someone what to do in an unpleasant or forceful way. Boss someone around. To boss someone around. To boss someone around. Now try using this expression on your own.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유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BOA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